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의 유언 그러면 우리가 퍼뜩 생각나는 게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으라, 그런 얘기가 먼저 떠오르죠.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번 떠나셨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남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앉혀놓고 13장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이라. 그러면서 남기신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구절이고요. 교회는 안 다니면서도 이 부분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귀한 이야기인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첫 번째 유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 부분하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구절하고 두 개를 합쳐서 오늘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복음서를 요약하는 걸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그첫 번째 첫번 유언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강조하신 이야기가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이 안에서 서로 하라는 얘기를 하시고 또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위로하기 위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간다고 아주 가냐? 가서 뭐 하시는데요?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 없는 동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지키시고 배운 거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럴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려두고 지금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하는 그 길을 가면서 자기만 바라보고 있던 그 제자들을 애틋한 마음으로 달래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긴 맡겨놨는데 이 제자들이 잘 감당해 내겠나 싶은 어떤 그런 염려를 잔뜩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요, 반응이 어떻죠?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알까요?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귀한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제가 하루 종일 웃고 다녔다는 거는요, 이걸 쭉 보다 가니까 어느 코미디가 생각이 난 겁니다. 야, 이거 완전히 봉숭아 악당이네. 그리고 다시 보니까요, 영역없는 봉숭아 학과입니다. 난장판이에요. 선생님은 진지하고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서 뭐라고 그러죠? 동문서다. 예수님 이런 얘기하면 한 제자는 이 소리하고 한 제자는 이 소리하고 그러면 여기 등장인물이 몇 명이나 되는지 유심히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이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려고 할 때에 한 놈은요, 팔아먹을 궁리를 하고 앉아있죠. 2절에. 선생님을 팔아넘길 궁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유명한 세족식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에게 발을 시키는 거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맨날 발만 시키라고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발 시켜주라 그 말은 아니죠? 핵심은 서로 사랑하랍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 선생님이 맞다. 선생님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는데 너희도 그리하라. 그 얘기는요? 서로 사랑하라, 발 씻겨주라, 섬기라 다 맞습니다만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내가 전원보다가 높다고 생각하면 섬겨라. 쟤보다 내가 아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이 되면 참 무식한 게 저게 없지 저러라 그러지 말고 무식한 놈을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강조점 중에는 저는 그 부분을 아주 크게 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선생인 걸 뻔히 알고 종로로서는 했는데 너희도 이같이 하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 제자들은 앞으로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서로 섬기는 거. 자기가 분명히 낫다고 생각이 들 때 자기보다 못한 형제를 섬기지 않으면 교회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심각한 필요성을 느끼고 선생님이 먼저 제자의 발을 씻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좀 열심히 다니는 사람요? 농대 치는 사람, 뭐 일하자 하는데 안 나오는 사람 쳐다보면요? 뭐부터 나오죠? 여러분 교회 뭐 무슨 전도회 해가 제적수 많아도요 실제 일하는 사람 정말 몇 안 됩니다. 앞장서서 일하다 보면 안 따라오는 사람들요?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아 당연히 맞죠.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은요 앞장서서 열심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대로 욕하고 비판하고 짜증낼 일이 아니란 뜻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하시면서 세족식을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발은요 평생에 한 번도 안 씻겨도 됩니다. 발 씻기지 말고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발 씻기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욕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자 준비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일 성질 급한 베드로 봉숭아 학당에 되면 베드로가 영구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나서는 영구고 요즘 같으면 옥동자고요. 요즘도 옥장구이래. 베드로가 나서서 아 예수님 절대 안 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 말 맞습니다. 베드로 말이 맞습니다. 어떻게 이 위대하신 선생님이 하인 중에서도 제일 급수가 낮은 하인이 하던 그 일을 하겠느냐. 못합니다. 황송하게 그것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니까 그 다음 돌변했어요. 아 그러면 아예 막 온몸을 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또 없다. 보세요. 제가 왜 연구라고 그러는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천방지축으로 지금 날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 그때에 또 예수님 마음 한편에서는요. 그러는 가운데 한 제자는 예수를 팔궁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 또 이게 참 묘한 풍경 중에 하나는요. 그 예수님 품에 애기처럼 기대앉은 제자가 하나 있었네. 23절 보세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뭐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 다 사랑했겠지만 유독 요한복음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죠? 요한 자기입니다. 근데 이미 다 크다는 사람이 뭐 저 품에 더 기대 누웠나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눈짓으로 또 야야 예수님한테 물어봐라 이거 아닙니까? 뭐 물어봐라요? 누가 예수를 팔라는지 물어봐라가 눈치대가지고 그래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다 그죠. 유다가 예수를 팔자라는 걸 분명히 힌트를 주는데도 다른 제자들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28절에
이해가 안 되죠?
글쎄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봉숭아학당이라니까. 다른 제자들은 전혀 못 알아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 듣고 나가는 걸 보고 다른 제자들은요? 아 회개 맡았으니까 뭐 물건 사러 가는가 보다 이러고는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또 이 참 심각한 의조로 지금 곧 돌아가실 것과 그 다음에 34절에요.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또 당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든 앞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또 꺼냈더니 36절에요. 이 연구 또 나섭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 어디로 가는데요? 베드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어디 가신다고 하긴 가는데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가시길래 그러십니까? 예수님 답변은요?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언제요? 천국 갈 때요? 아니 이거 아이 후에는 갈 때 이게 여기 후에는 나중 아직 답 안 나왔습니다. 천국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치고 갈 것인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데 지금은 너 못 따라온다. 못 따라오는 게 아니고 저 뒤 보시면요. 날 부인하고 도망칠 거란 얘기잖아요. 근데 후에는 따라온다는 얘기는 나중에 다시 십자가를 지고 올 거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말 알아들어요. 택도 없이 하는 소리가 아, 지금 왜 못 따라가는데요 이거거든요. 아니 어디로 가시는데 제가 못 따라갑니까? 목숨까지라도 버리겠나이다. 연구라니까요. 딱 오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도 베드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럴 리도 없고요. 아니 이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길래 내가 그걸 못 따라간단 말입니까? 뭐 이런 표정. 어쨌거나 가신다 그러니 제자들이 걱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 너희 있을 것을 준비하러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다음 선수 오더래요. 도마가 가로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가는 집 가는 장소도 모르는데 길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이요. 도마가 생각에는 기가 막히는 답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다 이놈아. 도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했더니 내가 길이다 도마야. 그랬으니 도마가요? 알아들었겠어요?
되게요. 야 제자들이 이차원적인 사람이 이상한데 계속 말을 안
해요. 이게 맞네요. 어쨌든 맞죠.
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네, 결국 이제 예수님이 잘못했네 그죠? 제자들 수준에 맞춰야 되지. 좀 더 가봅시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도마는요 도저히 못 알아듣고 그 장면 한번 그려보세요. 아마 띵 했어요. 할 말이 없어서 멍하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넘어야 되지 뭐.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럴듯 할 것 같지만 예수님의 답변이 뭔가 보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왜 제자들 수준에 맞추지 않고 그래 했습니까? 라고 물었으면 예수님 답변이 이걸 것 같아요. 3년 동안이나 내가 너희들한테 알아들을 만큼 얘기해 줬잖아. 그런데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그것도 예수님 잘못이야. 여기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고 이야기했고 사흘 만에 살아났거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해도요. 제자들이 믿은 제자가 몇 명이냐? 믿은 사람 있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도망가는 것만 무서워도 도망가더라도 도망가더라도 사흘 뒤면 예수님 살아난다고 생각하고 도망간 놈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죽음 수차도 지금 전혀 네. 이제 뭐 이게 감지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보니까 이 교재를 똑바로 이게 구약 성서에 딱 데리고 들고 이게 무슨 때 출처가는 정부 똑바로 안 시켰고
결국은
이게 말이 아니라 나를 보면 저희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이 방향 자체를.
오늘 저녁에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할 참입니다만은요. 새벽에 무덤에 간 여인들. 예수님 부활할 거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걸 생각한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얘기했는데 왜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잘못 갈 수 있다, 그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옛날 일어났던 일을 꺼리고 이렇게 보니까 예. 지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답답해하실 상황과 이런 게 좀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 상황에 딱 우리가 미치는 제자들과 똑같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있죠.
똑같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 당시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저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 알아듣는 거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그런 말씀 하십니다만은 제자들이 그걸 다 깨닫게 된 것은요. 결국은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서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들으셨던 이야기가 이 빌립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길게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했는지를 나중에 좀 꼭 좀 읽어보셔요. 11절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 이거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답변이요. 그거 안 믿어지거든. 내가 한 일이 있잖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본 거 있잖아. 그걸 근거로 해서라도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잘 믿었단 얘기예요? 안 믿었단 얘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다 잘 안 믿어집니다.
그게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해가 되죠.
믿는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해도요. 그게 쉽게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나마 기도해서 죽을 병이 고쳐져가지고 그 다음에 참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참 귀한 복입니다. 반면에 기도해서 병 고쳤음에도 불구하고요. 얼마 후에 신앙 버리고 떠난 사람 어쩌면 더 많을지 모릅니다. 많습니다. 전에 제가 만났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기도해서 잘 낫는데 간혹 그런 일을 한답니다. 어떤 분이 암이라고 판정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자기한테 기도 받으러 왔는데요. 기도해서 고쳤답니다. 돌아갔어요. 그 병원에 다시 간 겁니다. 가시 검사를 했더니 의사 하시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제가 오진을 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분이 그 다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원래 안 아팠다고 그러시네요.
그럼 그렇지. 의사가 오진을 했지. 그러고 말더란 얘기입니다. 암을 오진해가지고 몇 달간 고생했으면 변상을 해도 많이 해야 되죠. 그런 예가 더러 있답니다. 기적은 잘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한 기적을 일으켜서 교회를 세웠으면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 안 세우셨어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러니 결국은 믿으라는 말이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를 쭉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제자가 또 하나 났습니다. 22절에요. 가로신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 하려하시나일까우리에게는예수님께서하나님의아들이시오위대하신분인걸다그렇게말씀하시고보여주시면서왜세상에는안나가십니까세상에나가라는얘기가뭐예요왕이되라는얘기아닙니까온세상사람들에게그런능력을보여주면서하면한자리하는거는일도아닌데왜이총구석에처박혀가지고그래계십니까지금예수님뭐하려고하는데요내일낙면잡혀서죽으려고하는판국에이유다가뭘기대하고있느냐그말입니다당장이라도이세상에나가시기만하면참큰일을해내실텐데왜이러십니까예수님의답변은요23절에사람이나를사랑하면내말을지키리니내아버지께서저를사랑하실것이요우리가세계에와서그를저와함께하리라나를사랑하지않은자는내말을지키지아니하나니너희의듣는말은내말이아니요나를보내신아버지의말씀이니라이것도보세요영단얘기하고있잖아요제자들이이런저런이야기를하는이장면을쭉연결해서읽어보시면요그열두제자들앉혀놓고예수님께서말씀하시는데그예수님말씀을진지하게듣고감격한사람은아무도없고무슨말인지도모르면서그냥나오는대로이랬다저랬다하는주제가이게일관성이없어요제자들이묻는질문자체도아무런일관성이없습니다한놈은이러고한놈은저러고이러고 있더라그런얘기입니다이장면을보면서제가많이웃었던거는요웃으면서또한편으로는슬픈이야기죠예수님은이렇게진지하게이렇게큰일을염두에두고이야기하고있는데3년동안그렇게다리고다니면서가르쳤던제자들은요예수님의그말씀을전혀깨닫지도이해하지도못한채무슨소린지도모르고지금떠들고있더라그런이야기입니다그런제자들을예수님은요끝까지사랑하셨더라예수님의사랑이교회를향한사랑이이런겁니다그래서그예수님께서마지막에이런장면을의도적으로보여주셨다고생각이되는데요뭐멀빵한제자들을수준에맞춰서잘가르치시지왜그랬을까그런측면도가능할지모르겠는데그앞에서제가말씀드렸잖아요예수님은그교육방법만따져보아도요세상에세상에이런교육이렇게뭐라고할까요눈높이에맞춰서적절하게교육할수있는사람이없었다고말할만큼훌륭한교습방법을가진분이었고그렇게가르치셨어요문제는제자들이왜이걸그렇게못알아들었냐는얘기입니다상상도할수없는놀라운일을예수님께서하시기때문이다라는것이답인것같고요또아무리설명하고가르쳐도알아듣지못하는그들에게예수님께서자기사랑을끝까지쏟으시는것이것이예수님의사랑이고예수님의유언에그게담겨있다는것을본다면오늘우리에게예수님께서요구하시는것은우리도이런사랑을하라고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여러분언제우리에게이런사랑이필요할지한번생각해보세요당장요전도한다고났으면말안듣지않습니까다른말은잘들어요다른말은잘들으면서도교회가자든가예수믿자다는이야기는요성질납니다도무지말귀를못알아들어요그리고자기들나름대로는다똑똑합니다그거맞서가지고해명하고설명해봐도못알아들어요성질났으면때차버려이런생각이들때우리가기억할거는도무지알아듣지못하는제자들에게그런사랑을끝까지베푸셨더라그것이복음을전하는교회를건설하려고하는우리가가져야할사랑의모습을예수님께서보여주고계시다는겁니다어차피우리가상대해야할대상은요그봉숭아학당에나오는천방지축으로날뛰는이런사람들입니다예수님께서그본을보여주셨다는걸잊지마셔야합니다전도할때는그렇다치고요교회안에얘기를할때는요비슷할걸요뭐총회같은거할때회장안하려고애많이쓰잖아요회장안하려면방법아셔요좋은방법요 결석을하니까결석하니까결석한사람을의도적으로시켜버리던데 그보다는 조금 공격적인 방법으로 내 친구가 쓴 방법이 있습니다. 빨리 남을 추천을 먼저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추천 받은 사람인데 추천한 사람도 추천했어요.
방법 없습니다. 제가 생각한 제일 좋은 방법 뭔지 압니까? 네? 자원에서 해버리면 됩니다. 자원에서 하면요, 박수 받고 회의 일찍 끝나고 그보다 더 좋은 거요? 소문이 팍 나가지고야. 요번에 어느 기관은 자원에서 했단다, 야 하고 소문이 팍 납니다. 그런데요, 다 합쳐봐야 뭐 일할 회원이 5명밖에 안 되면 밀고 땡기고 실컷 싸워봐야 누가 회장 될 건지 뻔합니다. 근데 그거 밀고 땡기고 할 필요 뭐 있냐? 내 회장하면 어때?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박수 끝났을죠. 자, 그럼 부회장 뻗지 않으세요? 뻗이 앉아서 그 뻔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은 회장, 부회장 서기까지 자본회가 다 끝나버렸거든요. 5명이 앉아서 하나씩 나눠 먹었죠, 뭐. 그런데도 소문은요, 어느 기관은 자본에서 했단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방지사 맞을 매 즐겁게 맞아버리면 남는 게 훨씬 많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왜 이런 현상이 생겨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회장 이런 건 진짜 못하잖아요.
아, 이, 물론 있죠. 저는요, 중고등학교 다 지날 때까지 반장 한번 못 해봤거든요. 2등은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서는 걸 그렇게 싫어하니까. 그럼요. 2등만 하면 되는데, 나중에 교회 일에 어쩔 수 없이 나서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니까. 평생에 2등만 하고 뒤에서 축구를 하면 풀백만 쓰고요. 구인제 배구 하면 맨 뒷줄에서가 공급 올리기만 하던 제가요. 그래도 내가 나서서 한번 할까요? 하고 나선 거는 교회 일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원에서 몇 개 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글쎄요.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은 재미있습니다만은, 교회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뜻입니다. 안 따라오죠. 말 안 듣죠. 하자 해놔놓고, 제가 우리 교회 그 기도회 때문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심야 기도회 하자고 이야기를 누가 꺼냈길래, 제가, 목사님, 합시다. 시작이 일어났는데요. 정작 하자고 했던 사람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붙들어 뭐라고 했습니다. 왜 기도회 하자 해놔놓고 정작 본인들이 안 나타나냔 말이야. 근데 교회는 그럴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귀중한 체력 중에 하나가요. 도대체 맑기 못 알아듣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더라라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봉숭악당이라 그러면서 한번 이야기하면 아마 이분들 못 잊지 싶어요. 내가 회장이 됐는데 어찌할꼬 이제부터 저기 남아있는 우리 회원들은 제가 전부 다 가요. 연구에다가 요즘 봉숭악당에 누구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다 그 말도 안 되고 허설이 뻑뻑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상대해야 될 회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좁혀볼까요? 여러분, 교회 건설을 위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 남편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정말 맑게 잘 알아듣고 알아서 척척 잘 해냈디까? 아니면 연구 갔었디까? 근데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사람이 바로 자기 가족들다. 근데 참 안 됩니다. 우리 딸내미가 어디 가서 종종 그런 질문을 받나 봐요. 너 아빠 뭐 하는데? 그 야 대답이요. 영어 선생님이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답변이 꼭 뭐냐면, 근데 니가 와 글로 이러거든요. 야, 나 영어가 잘 안 된대. 그래서 야가 이 답변을 이래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고친 게 뭐냐. 고등학교 선생님이 했대요. 그러고 맙니다. 근데 더 이상 안 물으면 다행인데, 얼마쯤 있다가, 뭐 가르쳤는데? 그러면 이 영어 때문에 꼭 애를 먹는데요. 근데 너 아빠가 영어성 했다면서 왜 안 그렇습니까? 하고 물으면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돼가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붙들고 앉아서 어느 때부터는 가르쳐야 안 되겠냐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손수 쳐가지고요. 먼저 아이고 아빠야 안 가르치니까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여기 붙들고 저기 붙들고 댕기길래 아이고 마 잘해보소 하고 말아붕깁니다. 그게 안 돼요. 그래요. 어느 정도 되면 내가 해볼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막 나도 내 손에서 안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야들이요, 돈 주고 어디 가가지고 선생님 뭐라 하면 숙제합니다. 근데 내가 한마디 한 거는요, 제가 봐도 괜찮은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영어 말빨이 안 써요.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교회 건설입니다.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가 상대해야 할 그 대상이 꼭 예수님이 상대했던 이 제자들하고 흡사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뭐 신앙 좋고 사람 착하니까 가정생활도 잘할 거라고요? 별개입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지 않으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교회 건설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 왜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럴 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요? 여기서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요? 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바로 이 장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거든요. 어떤 교회예요? 봉사학당 요겁니다. 요거 영락 없어요. 그럼 다행히 구약 역사를 한번 보셔요.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했습니까? 여수아 때, 그때 부이죠. 결국은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다포로 잡혀갈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던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로 말하면 그게 교회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잖아. 그것처럼 사랑하라. 이게 남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거든요. 듣고 잊어버리세요? 성경이 그랬다 하던데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영구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배워와야 합니다. 그건 놔두고 이제 대신에 또 남자들 입장에서 부인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영구가 영구를 만나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하는데 어려운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우리가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심하고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때에만 이게 영구 얘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농담 삼아가지고 우리 처가 식구들한테 그 얘기 했다는 거예요. 뭐 반은 농담이지만 또 하나 진단이 있습니다. 우리 처가 식구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딱 하나 있고 교회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예배에 처음 참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두 번째 참석한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결혼식 때 참석하고요. 제 결혼식에 목사님께 오늘 막 전도 안 사연치고 마음 놓고 설교하세요. 오늘 제가 교회 평생 안 가본 사람이 두 차 옵니다. 이랬거든요.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40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야기하는 처남이 어쩌면 또 있었으니까 그럴 겁니다. 그 처남한테 어쩌면 제가 농담 반 사실은 진담 비슷하게 이야기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집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몇 해 전에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내 나이 또래에 직장 가지고 있으면서 티코 타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차 좀 해보자 그런 얘기인데요. 제가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그 차 전부 외상으로 사가지고 빚 갚느라고 그 고생 많이 한다. 그 사람들 자기 집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대. 당신 아파트 있잖아. 그때 이제 뭐 1억 몇 천씩 하니까 차 뒤에다가 내 집 있음 이거 하나 써줄까.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별 얘기를 안 하더라. 그 얘기를 제가 처남하고 처형들 모인데 앉아서 주선주선 했더니요. 우리 처남 반응이 달라요. 그냥 우리 홍서방이 목사 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 집에 가서 본점들 봐라. 부인들 이래야 하는 데가 어딨노? 하고 이제 처남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뭐 교회 나가라 어째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사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이 이 저기 교회에 대한 느낌이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그 집집마다 예수제가 하나씩 다 생겼다는 얘기죠. 어느 집에는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아들을 바깥 보내가지고 이래가 집집마다 다 생겼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만약에 우리 부부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좋은 모습을 별로 안 보여줬더라면요. 그 집에 교회 나가는 아이들 생기고 믿는 며느리 들어오고 하는 게 거부감이 심할 수도 있을 텐데 아마 그런 거부감을 거의 없애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말 말씀대로 살면서 집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본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이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를 건설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섬기는 자세,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아니면 가정교회가 세워지기 어렵고요. 그게 안 세워지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거 어려울지 모릅니다. 이 모습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상대해야 할 많은 성도들, 우리 또 가족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유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유언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28장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흔히 저게 대명령이라고 그러나요? 지상 대명 뭐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뭐 하란 얘기죠?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아마 말씀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란 얘기예요? 뭐 하라고요? 천국 확장. 아,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천국 확장하라는 얘기예요?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뭐 하란 뜻이죠? 전도. 전도예요? 선교예요? 전도하고 선교의 차이는요, 전도는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나하고 말이 통한 사람한테 전하는 거고요. 선교는 나하고 말이 안 통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한국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는, 이게 선교예요? 전도예요? 여러분, 내가 성교, 전도를 자꾸 이래 분류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장난삼아 예전에 한번 물어본 건데, 한 7, 8가지 이야기를 쭉 다 했습니다. 조선족이 한국에 왔는데, 그 조선족에게 한국 사람이 전하는 것은 전도냐, 성교냐? 한국 사람이 중국 가서 일하는데, 거기서 모다 놓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중국에서 가르치는 것은 전도냐, 성교냐? 제가 시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닌데, 누가 그 자꾸 전도 성교 자꾸 따지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전도 성교 뭔지 한번 따지나 해보라고 해가지고, 질문을 쫙 적은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와 문화가 다른, 언어와 풍습이 전혀 다른 외국인에게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한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말을 전혀 모르는 중국 사람이 한국에 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이게 전도예요? 선교예요? 제가 그 소리 하고 싶어서 앞에서 다른 소리 한 겁니다. 왜 여기서 중국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느냐? 꼭 나가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전해야만 성교냐? 그 얘기가 하고 싶어서 질문을 쭉 나열했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그게, 그걸 그렇게 악취로 구분하고 따질 필요는 그리 없습니다.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전도나 선교에 대한 명령으로 이걸 잘 이해를 합니다. 그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느냐라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다는 뜻입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좋죠.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선교하라 했다. 그래서 열심히 가는 건 좋은데 성경 읽고 앞뒤 안재 보고 무조건 은혜 받는 것은 때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려면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됩니까? 에?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리는 뭐부터 해야 돼요? 19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말씀대로 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가야 되죠? 가면 되나요? 가가 뭐예요? 제자 삼아요? 니 내 제자 될래? 이래야 됩니까? 제자 삼았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예? 세례 줘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세례를 줘요?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양육.
아, 세례를 주지는 못하네, 그죠? 그럼 여기서 맥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세례는 못 주고, 이제 세례는, 아, 세례에 도우미만 해야 되네, 그죠? 가만히 있어라. 예수님은 도우미 하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 다음 또 한 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걸 다 가르쳐야 되는데요. 우선 내부터 알아야 되지 뭐.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전도하라, 선교하라는 것하고는 내용을 유심히 보셔야 똑같지 않습니다. 해야 될 걸 동사로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그러면 가서가 나오고 제자 삼아도 나오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죠. 요새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가는 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제자 삼는 거요? 제자를 삼는다는 거는 이제 그 전체를 다 포괄하는 의미인데, 제자를 삼는다는 자체는 그냥 내 선생님하고 네 제자 할래 이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다 가르쳐 가지고 그가 그 말씀대로 살게 됐을 때 그게 제자가 되는 거죠. 네 오늘부터 내 제자다 이래가 제자 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는다는 것은 다른 동사들을 다 이루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제자 삼으라 그 말은요, 가서 세례주고 가르치라, 이걸 포함하는 말이죠. 그 예수님의 명령은 어떤 의미에서 제자 삼으라는 뜻입니다. 제자 삼으라. 누구를요? 모든 족속. 그러면 한 나라만 가면 안 되네. 어디 한 군데 정착해가지고 뭐 성교해도 안 되네, 그죠?
이게 한 사람한테 못 되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켰는데 또 각기 천국 가면.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다 합쳐져 있으니까. 여기저기서는 이제 전화하고.
자기 가서 있는 그 지역에서. 저것도 말씀의 변, 말씀의 변경 아닌가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전도해라, 선교해라, 그렇게 받아들여버렸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려면요, 이런 빨리 신학교 가야 됩니다. 빨리 목사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주고 가르치는 거죠. 세례 주는 건 쉬울지 모르는데 가르치는 건 더 어려워요. 우리가 얼마나 배워야 되는데. 밉다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돼 있거든요. 너무 어렵다고요?
여기에 이게 다는 아니지만 지금 진짜 요 문장에서 요거 바로 지금 하나님 제자.
그러니까 그리하면 막 예수님께 책임진다 그 말이죠. 무조건 하고 가서 열심히 그렇게 하면 막 뒷일은 예수님께 책임진다 그 말입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 왜 이런 그 딜레마가 생기냐 하면, 1차적으로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긴 당부입니다. 제자들에게 남긴 당부고요. 이 일을 제대로 해야 할, 자신들에게 적용시켜야 할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목사입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도우미 얘기가 나와버렸는데요. 일반 모든 성도들은 동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 목사님들이 안 하고. 그거거든요. 그러시죠. 그럼 목사님 제가 세려줘도 됩니까? 이런 거. 이름이 그러니까 이 구절이 1차적으로는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의 그 남은 열한 제자에 대한 인직식이나 비슷해요. 그들에게 이런 임무를 주고 그들이 받은 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보조적인 역할들을 요구할 수가 있죠. 이 말이 어떤 의미에서 일반 성도들에게 너희가 다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이해하기는 이 구절이 어렵습니다. 결국은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 중요한 도구는 가서는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요, 제자를 삼아야 하는데 두 가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 물론 사람에 따라 다 다르죠. 그거 자꾸 정답 얘기하지 말고, 그런 정답 말고.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가르쳐서 그걸 지키게 하는데 자, 얼마나 걸릴까요? 죽을 때까지요. 아주 머리 나쁜 학생인가 봐.
예수님도
천명했는데도 다 봉수만 다니는데. 예. 그래, 결국 뭐냐면, 이런 구절을 어디에 적용을 시키기가 어려우냐면, 예를 들면, 단기 성경. 가가지고 내가 씨만 뿌려놓으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 하는 그런 구절하고 이 구절은 맞지가 않습니다. 단기 성교가 나쁘단 뜻이 아니고요. 단기 선교가 해야 할 그 목표나 지향점은 다르지, 그 구절이 그것이 이 구절하고 같은 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럼 이 구절을 대로 하려면요, 가서 장기적으로 그게 눌러붙어가지고요, 말씀 다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다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건 선교사의 역할입니다. 목사의 역할이고 선교사의 역할이고요. 그 예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전도여행을 세 번 다녔다 그러나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치면 네 번이 될 수도 있고 한 번 다음 다섯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세 번 여행을 다녔다고 말합니다. 한 번 여행 가면 얼마나 다녀서요? 몇 년 정도요? 최소 3년에서 5, 6년까지 갑니다. 소아시아의 그 계시로에 가면 교회가 여러 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다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운 거 아닙니다.
근데 교수님 이렇게 바울이 보면 뭐 안디오 교회에 이렇게 그 지방에 가면 바로 그 교회로 바로 이렇게 여행을 가듯이 이렇게 가던데 여행 갔다가 그다음에 뭐 다마스커스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갔다가
다니긴 좀 다녔는데요. 네. 다니긴 좀 다녔는데 한 곳에 오래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갔다가 금방금방 간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쫓겨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일 그 확실한 거는 에베소 같은 경우는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얘기 기억하시죠? 3년을요. 3년을 거기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행 다닌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바울의 전도는 그런 방식입니다. 주가요. 우리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기 가서 말씀 전하고 또 저기 가서 전하고 이랬을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바울은 한 군데에서 거점을 정해서 여기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이런 방식을 택한 겁니다. 바울은 씨만 뿌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 저기, 수리 안디옥 있는 그쪽 지방으로 가서 전도하고 돌아왔는데요. 한 3년, 4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작은 지방입니다. 그런데 2차 여행은 어떻게 되냐면, 그 교회를 다시 가는 겁니다. 교회 다 세워놨는데 왜 또 가요? 문제가, 아니요. 그때는 문제가 생겨서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갔던 그 교회를 다시 돌아보러 갑시다. 그래 가다가 둘이가 싸워가지고 갈라서 버리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편지도 쓰고 문제가 있어서 또 돌아보기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울은요. 세워놓은 그 교회를 또 돌아보며 말씀으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세우기를 원했고 중요한 곳에서는 말씀을 오래오래 다 증거해서 가르쳐서 그래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도록 노력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 여행 다니는 거하고 바울이 전도한 복음 방식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던져놓고 신앙 뿌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잘 해결하실 것이다. 그리고 돌아온 그런 경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전도하거나 그 다음에 선교하거나 할 때의 최종 목표는요.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다 가르쳐서 온전한 성도가 돼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다 가르치는 것. 이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아이씨, 우리가 할 일은 아니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일반 성도들은요. 도우미 역할을 하듯이 그래 해야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 일을 완성하는 것.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목사하고 선교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안 하고 우리 보고 선대요. 아니요. 아니요. 정말 그래서 전도라는 측면에서는요. 그렇게 해서 씨 뿌리고 뭐하고 그런 것이 계기가 되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내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서의 이야기는 그런 단순한 전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요. 세례를 주고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 얘기는 표현을 바꾸면요. 교회를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교회의 건전한 교회의 표지를 두 개를 말합니다. 혹 기억하세요? 이게 있어야 제대로 된 교회다. 뭐죠? 갑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이상해서 그렇죠? 잘 아시는 건데. 성례와 말씀. 성례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성례가 제대로 거행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어야 교회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딱 이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가 건전하게 바르게 세워져 갈 때 아주 중요한 표지가 성례, 말하자면 세례와 그 다음 또 뭡니까? 성찬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가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가르쳐진다라는 게 이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거 두 가지를 통해서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삼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요즘 교회에서 제자가 뭐예요? 요즘 교회에서 흔히 제자를 무슨 의미가 쓰고 있죠? 아, 여기는 제자 된 사람이 아무도 성도를 제자라고 그래?
의미상
다행입니다. 그런 다른 생각들 안 가지고 계셔서 어떤 교회는요 제자 훈련의 과정을 거친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 훈련 안 거친 사람은 그냥 성도겠죠. 제자 훈련을 강조하다 보면 그런 훈련 과정을 거친 사람은 제자, 안 거친 사람은 성도. 집사 장로라도 제자 훈련을 안 거쳤으면 제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기 그러면 제자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 그 말이죠. 모든 성도는요 예수님의 제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좀 잘된 제자가 있고 좀 연구같은 제자가 있을 뿐이죠. 근데 그들을 온전한 제자로 다 세우고 만들어 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냥 이거 좀 폭넓게 말하면 교회를 세우란 뜻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쳐서 그 모든 족속들을 전부 제자 삼으라.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교의 최종 목표도요. 거기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난다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되고 씨뿌리는 행위는 될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고 아 그래 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 하신다. 이건 아주 무책임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거나 아니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고 하는 것은 다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선교사들과 연계가 돼서 우리가 도우미 역할을 하거나 씨를 뿌렸는데 이것이 선교사들하고 어떻게 연결돼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늘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막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녔다더라. 우리도 선교여행. 우리가 하는 선교여행하고 바울이 다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꼭 기억을 하면서 이런 어떤 꿈을 가지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누구를 붙들고라도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선교의 열매가 귀하게 맺힙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참 그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한국 그 초창기에 왔던 그 선교사들이 그냥 막 희망 뿌려놓고 필 가고 이런 분들이 아니고요.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이 왔다는 사실이 한국교회가 그 복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우리나라에 신학교도 참 많지만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세워졌던 신학교에 신학교육이 제대로 되었을까요? 아니면 막 대충 가르쳤을 것 같아요. 책도 별로 없고 뭐 공부도 별로 못하고 이랬을 텐데요. 그 옛날에. 정신만큼이야 대단했을 터이지만 지금 정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신학교들에 비해서 제대로 교육이 됐겠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신학교를 세우는 건 아니에요?
일찍이 세워졌습니다. 예, 일찍 세워졌어요. 거기에서 한국인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지만 뽑아가지고 대체로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신학교를 갔어요. 그렇게 해서 신학교육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신학교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이나 되는 그때 신학교들이 교육과정이 요즘 신학교와 비교하면 어땠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분들이 뭘 배웠느냐를 알고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지금보다가 더 수준 높은 교육을 그때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어서 보니까요. 서양에 있던 신학교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그게 훗날 이제 비판을 받을 때는 이렇게 되죠. 자주적인 신학을 하지 아니하고 서양 교육을 그대로 가져왔다 뭐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초창기에 무슨 자주적인 교육입니까? 근데 서양에서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그 교육과정들을 가져와가지고요. 그 교육을 그대로 시킨 겁니다. 그때 신학 그 서적들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지금은 거꾸로 그 알찬 내용보다는 옆으로 좀 벗어난 엉뚱한 걸 더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알맹이들만 가르쳐가면서 했기 때문에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세워졌던 신학교 교육들을 그 만만히 볼 수 없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니까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이 선교사를 와서 한국에서 그렇게 씨를 뿌려나간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다른 어떤 나라에 보다도 귀하게 복을 받은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그렇게 실력을 갖춘 분들이 가서 충실하게 가르쳐 놔버려야 그 다음에 충실한 열매가 맺혀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 그런 명령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들이 목사만 해야 될 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를 맡든 중고등부아이를 맡든 청년부를 맡든지 간에 정말 말씀을 말씀 제대로 가르치는 역할들을 이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교회들마다 한국교회가 다른 데 비해서 참 말씀에 충실한 교회이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들마다 말씀 가르치는 일에 그렇게 충실치는 않아요. 제가 접해본 많은 아이들 중에서 특히 중고등학생들 아이들 중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는 거죠.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세례를 주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걸 하라고 하셨단 뜻입니다. 이게 당장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씀이 아니겠네라는 생각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좀 편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정확하게 이해는 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죠. 그 믿음하고 회개하고는 거의 같은 표현일 수 있는데요. 믿음이나 회개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출발점이에요. 믿음으로 다 된 거? 아닙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다 될 것 같으면요. 갈라디아서만 있으면 돼요. 야고보서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거기서 출발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갑니다. 성장해 나갈 때 필수적인 것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교회만 가면 됐잖아. 아니요. 출발점입니다. 구원을 얻은 거기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숙해 가는 데에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필수인데 이걸 근본적으로 누가 해야 하는 거니까 목사님이 해야 합니다. 그럼 목사님 마음 되네. 그게 아니고요. 그런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하고 책임을 맡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받아서 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 부분에 있어서는요. 또 이걸 잘 전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만은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목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걸 기억하란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단순한 전도나 선교를 명한 것이라기보다는요. 그것까지 다 포함한 그걸 다 포함하는 교회 건설을 명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유언과 두 번째 유언은 상관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그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토대가 되어야 할 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고 서로 섬기는 거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서 이 일을 이루어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언과 두 번째 유언은 상호 관련이 있습니다. 두 개를 종합을 하면요. 서로 섬기고 예수님께서 처소를 준비해서 다시 온다. 그때까지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걸 믿고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관심스러워야 할 것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교회에서 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공부하는데 이 간식 열심히 챙기고 하고 이런 거는 예수님 말씀하고 필요한 게 없죠? 첫 번째 유언에 포함된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섬겨주고 앞장서서 이렇게 해줘야 저 연구 같은 것들, 이래 맛있는 것, 첫날 만날 3위기도 교회 안 나오는 것들 하는 게 그게 연구될 거 노는 거죠. 그러면서 목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결국은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그 종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런저런 일들이 다 소중합니다. 두 유언 속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하나 소홀히 여겨야 될 일은 없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시고 뭐 이래 바쁘고 복잡할 텐데 뭐 성경 공부한다고 이래 나오는 열심이 보통 열심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성경을 그잘 이해하고 잘 받아 놓으시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서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이라는 것은 저도 확신합니다. 당장이에요.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영향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고 아까 천국 확장이라 하셨나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유언 속에 다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